두 달 뒤인 2002년 3월 6일 토라야의 딸은 또다시 감시를 피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제대로 경찰에 신고하여 모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되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처음 경찰은 마스나가와 준코를 감금 치상죄로 체포했지만, 토라야의 딸이 아버지가 마스나가와 준코에게 살해당했다, 준코의 이가 6명이 살해되고 시신은 해체되어 바다나 공중 화장실에 버려졌다고 증언하면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우선 토라야의 딸의 증언에 따라 토라야가 사망한 아파트의 욕실을 조사했지만, 당시 마스나가가 리에코의 남편을 시켜 타일은 물론 배관까지 모두 새것으로 갈아버린 탓에 쓸만한 증거가 없었죠. 또한 7명의 시신이 모두 바다나 공중 화장실에 버려졌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수사는 한동안 난항을 겪었으나 2002년 10월까지 묵비권을 행사하던 준코가 갑자기 모든 일을 자백함으로써 수사는 새로운 방향을 맞이하게 됩니다. 준코 역시 피해자였지만 마치 마스나가의 채찍질에 따라 움직이는 말처럼 여러 번 살해를 주도했기 때문에 가해자이기도 했는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마저 모두 자백하였고 준코의 자백이 토라야의 딸과 일치했기 때문에 신빙성을 얻었죠. 준코는 차라리 감옥에서 사는 것이 낫다며 감옥에서는 식사도 할 수 있고 목욕도 자유롭고 독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마스나가의 집에 아래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진술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시체 처리 도구가 발견되었고 맨션 이웃들로부터 마스나가의 맨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악취가 났다, 바퀴벌레가 있었다 등의 증언을 수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이 검찰은 간접 증거를 모아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마스나가는 7명을 살해한 것은 준코이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자신에겐 살해 동기조차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준코의 일가의 모든 여자들이 자신과 상적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질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는 마스나가 자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마스나가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어설픈 논리의 궤변을 그럴듯하게 늘어놓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언변이라 판단했습니다. 한편 토라야의 딸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자신에게는 마스나가나 준코 모두 악마로 보였고 두 사람 모두 사형되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말했죠. 시간이 흘러 2005년 9월 28일에 1심 결과가 나오는데, 당시 재판부는 마스나가와 준코에게 사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준코는 이 사형 판결을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변호인은 준코가 마스나가의 피해자이며 마스나가의 정신적 신체적인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준코와 마스나가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죠. 이에 따라 준코는 결국 항소심을 받아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현재까지 무기징역으로 수감 중입니다. 마스나가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으나 결국 2011년 12월 12일 사형 판결이 확정되었고요. 토라야의 딸은 비록 범죄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처벌을 면했고, 2011년 이후로는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스나가와 준코의 두 아들은 사건 이후 보육원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중 첫째 아들은 학교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도 하고 마스나가의 아들이라는 유튜브 계정도 운영하며 비교적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죠. 최근 다른 주제들 중에서도 제일 역겨웠던 사건, 기타 큐슈 감금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